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기름부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령은 불과 같이 또 바람과 같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봤죠. 맞습니다. 성령은 불, 시각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과 같은 소리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을 열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면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해 계시죠? 예. 그 임해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매일마다 동행하는 삶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우리 120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몸 공동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몸인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 그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체 가운데 손가락 한마디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몸이 되어진, 연합되어진 이 교회는 어떤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기쁨과 또 감사한 일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한몸 되어진 유기체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 모습 안에, 제자들 모습 안에 이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자, 이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고, 이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랬더니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그 제자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혹은 110명, 119명이 아니고 120명 모든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성령이 그 공동체 전체에게 부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한두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언젠가는 공동체 전체에 그냥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공동체 전체에 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늘의 불이 열릴 때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쪽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 한 도시, 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완전히 바꿔버릴 때 하늘의 문을 열 때가 계세요. 그때는 한두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대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죠. 그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양이라는 도시 자체가, 예, 영적인 도시로 변화되는 거예요. 평양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열기가 이제 뭡니까? 대한민국 조선 땅 여기저기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한 도시를 완전히 영적으로 뒤엎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온 공동체에다가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 땅도 원래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땅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땅이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히필드 같은 이런 영적인 그 설교가들, 대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미국 땅에도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 공동체에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LA 땅에 이쪽으로 좀만 올라가면 아주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사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는 다르지만 저 아주사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했고 거기에서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럴 때 이 공동체가 막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모셨던 우리 목사님이 호주에서 20년 동안을 목회하셨거든요. 호주의 땅에서는 아주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가.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허락하신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진짜 복음으로 성령으로 이 교회가 완전히, 그래서 호주 사회가, 이민 사회가 흔들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절대 교회 올 때 여자분들은 마스카라를 하면 안 된다고. 마스카라를 하고 오면 뭐 매일 예배 시간마다 이제 눈물이 나오니까 이제 흘러내리면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복음으로 역사하는 그 경험을 목사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을 이제 갈망하면서 또 이제 수용로 교회 와서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저도 제 안에 그런 사실은 갈망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계신데,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큰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진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뭐 그런 부흥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혼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 동부지역 안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어제도 우리 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120명의 기도의 일꾼을 모아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반드시 그러한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 120명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제함 없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부어진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모두가 한 명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불과 같이 흘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4절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말하면 방언, 텅을 한 거예요. 방언을 한 겁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방언이라는 이 모습이 나오는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방언, 여기서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방언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영어로 어떻게 포기하냐면 the gift of Holy Spirit. 그러니까 은사를 성령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재능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재능과 탤런트가 있죠? 재능과 은사는 달라요. 자, 재능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예수님을 믿거나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나지 않았거나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은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성령의 선물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재능과 은사는 용도가 다릅니다. 재능은 얼마든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와 재능의 그 목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재능이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의 또 다른 은사로 더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확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대략 2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은사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튼간에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성경에 20가지 정도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은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예, 바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이 오늘날 중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마음껏 기도의 자리에서 방언하세요. 예,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저희 교구에서 이제 아침에 기도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이분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거죠. 예, 기도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을 때는 방언을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방언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성도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천상의 소리가 이런 소리겠구나 라는 제가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언의 은사로 기도할 때 그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그 은혜를 주는 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러나 이러한 은사들은 질서 안에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것들이 잘 사용되어져야 되죠. 그럴 때 이 은사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방언이라는 게 어떤 외계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13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오순절이 되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순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그 지역의 언어를 알고 있겠죠. 왔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그냥 저 우주의 외계의 언어가 아니라 이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알고 있지? 이 외국어를 하지? 이 외국어로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지?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단순히 어떤 이상한 언어가 아니라 이 당시의 방언은 각 지역의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각 지역의 언어로 지금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 다 같이 우리 11절을 볼까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바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15개 언어 거기에는 뭐 밤빌리아에서 온 사람 애굽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갑바도기 온 사람 다 각양의 언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언어로 120명의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하는데 그 무슨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얘기를 막 중얼중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학자들의 다른 견해가 있겠지만 중지는 뭐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을 이들이 각양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방언은 단순히 어떠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을 막 업조르는 게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거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방언, 그 다음에 예언, 치유, 이게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인데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오늘날 이 성령의 은사는 중지되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방언과 또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IMB라는 International Mission Board라는 아주 큰 미국 안에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의 수장이 언젠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원래 이 IMB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교단 산하에 있는 이 IMB, 이 선교단체의 수장이 그걸 나중에 어떤 인터뷰에서 그것은 내가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IMB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지로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 선교의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본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본 것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불모직 가운데 그 복음의 그 역사를 이룰 때 그 복음의 문을 처음 열 때 특별히 이러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이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 IMB 수장이 배우기는 신학적인 이론으로 배우기는 이것이 중단되었다고 배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요. 제가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목양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맛보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매일마다 동행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이 은사를 경험하고 또 마음껏 누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